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26일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3년 들어서 첫 번째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서울 상공에 침투했는데요. 자, 이 침투가 갖는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인지 먼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입했는데요. 한국의 합참이 발표한 사건 개요를 먼저 좀 보면요. 네.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경기도와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에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대응에 나서서 또 100여 발의 사격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고요. 결국 북한의 무인기 5대가 5시간 넘게 한국 영공에 침투해서 비행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번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예, 예.
결국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도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여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요. 또 극초음속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또 핵 무력을 법제화하면서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했고요.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정찰용으로 대체로 군사적 목적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네.
사실 이 무인기를 통한 지형 지물 등의 정보 파악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 당국자도 밝히고 있는 대로 북한의 정찰 드론이 찍고 가는 사진은 구글 어스에서 일반에 공개된 그런 사진보다 그 해상도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볼 때 이번 북한의 드론은 한국 사회 내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남남 갈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당국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고 한 발언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 말고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와서 자폭을 했다면 그건 큰 사건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것이 왜 그런 걸까요? 최 기자가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이 그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
예.
시스템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 26일 날 오전에 이제 이렇게 그 무인기가 그 침투를 했는데요. 무인기가 그 휴전선을 넘어서 그 한국으로 침투하자 한국군의 그 방공 레이더가 즉각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즉각 그 F-16을 비롯한 전투기 그리고 프로펠러기죠. KA-1이라는 그 프로펠러 그 비행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출격시켰고 그리고 코브라 헬리콥터 이렇게 출격을 시켜서 이것을 그 격추하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코브라 헬리콥터가 그 북한 무인기를 향해서 100여 발의 이제 기관포도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격추하지 못했고요. 또 강원도 그 횡성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번 그 무인기 격추를 위해서 공군의 그 KN-1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펠러기인데 이것을 그 이륙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이륙 직후에 그 추락하는 그런 그 사고도 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북한 무인기를 이번에 이제 한국군이 격추 못한 것은 이제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무인기 크기가 한 2m 정도로 워낙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그 지상에 배치해 놓은 그 방공 레이더는 이것이 포착이 되는데 전투기 등에 포착된 그러니까 F-16이나 F-15 같은 전투기에 있는 레이더에는 이것이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잡히더라도 이것이 그 크기가 한 2m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레이더를 보고서는 이것이 그 무인기인지 아니면은 뭐 새인지 새떼인지 이것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굉장히 그 포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설사 발견을 하더라도 이거 발견한 다음에 이제 이곳에 가서 그 겨냥을 해서 그 기관포 같은 걸 쏴서 이것을 이제 격추시켜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요번에 그 침투한 것이 이제 파주, 인천, 강화도 이 근처인데 여기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파주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그 100만 가구나 되고 인천도 뭐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그 무인기를 격추하려고 기관포를 쏘는 거는 좋은데 만일 그 총알이 무인기를 빗겨 나가서 민가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그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그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고서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장기적인 겁니다만은 5년 전에도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공 레이더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무기도 이제 배치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그 무인기 침투가 없었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가 오는 것을 발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격추를 못했다. 그래서 한국 국방부가 한국민들에게 상당히 송구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나름대로 위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국방부가 상당히 좀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전학규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 합의는 쌍방이 서로 지켜야 그 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한국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왔는데요. 이종섭 장관이나 전 대변인의 발언은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그런 그 한국 정부의 판단을 얘기한 건가요?
한국 정부가 사실 그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적으로 선언하거나 공식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오히려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당국은 그 2022년에 북한에 잇따른 그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이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 사례는 당연히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미 여러 차례 합의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령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동해와 서해상 북방 한계선 완충 구역에 900여 발의 포사격을 가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남북한은 이 군사 합의를 통해서 상호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렇게 완충 구역 내 포사격을 포함해서 이미 몇 차례 군사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강경한데요.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들. 자, 이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북한 무인기 도발에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걸 좀 정리해 드리면요. 26일 날 이제 북한 무인기가 그 한국 영공에 침투하자 한국군이 즉각 이 내용을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가 있는데 북한에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그 즉각 지시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27일에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 못했다고 이제 한국의 그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보고를 하니까 윤 대통령은 도대체 그동안 뭐 한 거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화를 냈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네.
28일에는 그 대통령실 그 참모들과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그 확실하게 응징 보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핵이 있다고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 날이죠. 29일 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해서 무인기 대책 이런 걸 논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은 그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그 원칙적이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것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도 무인기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한 점인데요. 지금 어떤 무인기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예, 한국 군 당국이 이렇게 북한에다가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은 그 당일날 도발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요. 북한의 무인기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두 대, 세 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그리고 네. 필요하면 격추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한국의 합참본부 발표를 보면요.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서 북한 무인기의 침범 거리에 상응해서 운영하면서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군 당국이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킨 무인기는 송골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무인 정찰기인데요. 이 시속이 120에서 120, 150km에 달하고 작전 반경은 80km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한국군 당국이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과거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그런 다른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북한의 무력시위나 도발에 더욱 강력한 무력시위로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보인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례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상당히 강한 대응인데요.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점 타격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을 각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진입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 역시 국가 통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의 야권,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 정부 당국의 대응이 전쟁 위험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그런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네.
정작 북한의 도발에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말로만 비난 수위를 높여서 불안을 조장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자, 남북한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 휴전선 일대는 비행 금지 구역인데 이렇게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9.19 합의는 사실상 깨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018년에 그 남북한이 체결한 이제 9.19 합의는 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서 한 10에서 한 10km 그 지역에서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무인기든 전투기든 이런 것을 비행하지 말자 이렇게 그 합의를 해놓은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남북한이 휴전선은 물론이고 일체 그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자 이렇게 그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휴전선 인근에서 그 포사격을 수백 발을 하고 지난해만 그 40차례 65발 이상의 그 미사일을 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무인기를 침투 이렇게 시킴으로써 사실상 그 9.19 합의는 파기됐다 이렇게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다만 그 정치적인 그 이유로 북이나 남이나 9.19 공동 그 합의가 파기됐다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상 9.19 합의는 그 의미를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남북한 간의 무인기 사건 이것이 국제사회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혹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이번 이 무인기 침범 사건을 논의를 했을까요?
예, 당연하죠. 미국과 한국은 일단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군 당국 차원에서는 긴밀하게 작은 이런 북한의 도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기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네.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뿐이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도 전화 통화를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의 성 김 대북 특별 대표 그리고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30일 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 군용 무인기 도발을 하는 등 계속해서 아주 다양한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렇게 한국 외교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북한의 이번 무인기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유엔군 사령부 차원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해가 됩니다. 벌써 28일, 12월 28일 이런 전략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잠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 한반도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독자적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한국 외교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한국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한국의 과거에 영향력이 굉장히 작았을 때에는 그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북한 문제가 대외적인 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 전략이라든지 원칙으로서 표명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커졌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게 한국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설명회를 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 증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또 이것을 한국 정부가 대외 전략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일각에서는 이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긴밀하게 맞닿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내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결국은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핵심은 중국 견제 아닙니까?
네네.
이 한국의 인태 전략도 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대외 전략에 그대로 동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가 37쪽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최 기자.
네, 한국이 이번에 그 발표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지대로 만들자 이런 그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그 세 가지 협력 원칙, 즉 포용과 신뢰, 호혜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또 평화롭고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지대로 만들자 이런 것이 이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 아홉 가지 그 과제를 그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그러니까 국제법을 잘 지키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치주의와 인권, 그리고 핵 비확산과 그 대테러 협력 강화, 그리고 포괄적인 안보 협력, 그리고 경제 안보 네트워크 강화, 첨단 과학 기술 협력, 그리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 협력 이런 게 있고요. 또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그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그 문화적 인적 교류를 강화하자 이런 내용을 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대한 것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네.
한국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중국에 대해서 이것을 그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것의 그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포용,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지역 그 국가들끼리 다 포용을 해서 자유롭고 번영을 하자 이런 것이지 중국을 그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백악관도 이 한국 정부의 이 전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략이 미국과 파트너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과 함께 또 한국의 이 목표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려는 공동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정부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특히나 이 그 핵심 내용들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그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라든지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 촉진 그리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인데요.
네.
이 한국의 인태 전략 보고서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백악관은 이런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중국은 반응이 어떤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자, 중국은 이 그 한국의 전략 그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발표한 그 인태 그 전략에 대해서 그 대변을 통해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각국이 협력해서 그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고 배타적 소그룹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국과 중국이 그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이 배타적 소그룹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이 벌써 이제 쿼드 이런 그 안보 협력체를 갖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해석을 해보면 한국이 이런 그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과 협력을 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을 그 부정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이 상당히 지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중 간 그 패권 갈등이 계속되는데 여기서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미중 간에 이제 균형을 취하고 또 중국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견제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한국이 그 외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역시 미중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3년 이제 올해 초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워낙 산적해 있는 이 두 나라 문제에서 좀 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성과가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 우선적으로 중시돼서 논의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연초에 지난 11월 달이었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논의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된 건데요. 사실 핵심 과제는 타이완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무역 문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는 그다지 비중 있게 논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논의 자체가 그렇게 무게를 띠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하나가 있고요. 아울러서 사실 북한 문제, 핵 문제죠.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그 입장은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접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블링컨 장관의 새해 초 베이징 방문을 통해서 뭔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늘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된다 이런 그 요구를 주장을 해왔는데 베이징이 과연 나서겠습니까? 새해가 됐다고 해서.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미국과 중국이 그 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여기에서 무슨 돌파구가 마련된다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미중 갈등이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비롯한 그 공급망 문제, 또 타이완 문제, 남중북해, 인권, 무역 이렇게 미중 간에 워낙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되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그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해보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여기서 무슨 문제를 방안을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2023년에도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는 마친 상태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판단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공통된 정세 판단이고요. 다만 실제로 그러면은 새해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석과 관련해서는 약간 엇갈린 그 내용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중국이 이제 상당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마뜩해하지 않기 때문에
예.
북한이 이제 유일한 후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공공에 빠뜨리면서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전술핵 부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실험의 그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요. 북한이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군사력,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무기들을 고도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개발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환으로 또 미국의 말하자면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방법의 하나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2022년에 국제적인 큰 사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2023년에는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좀 있습니까?
네, 뭐 흥미로운 몇 가지 그 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해 그 12월 17일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그 회의를 하면서 휴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휴전 얘기 자체를 굉장히 그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관측, 예상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해 보면 정리해 보면 휴전하는 것이 그 우크라이나도 좋고 또 러시아도 좋긴 하지만 문제는 휴전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그 전투가 벌어진 우크라이나 동부 그 돈바스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 이 지역을 한 3분의 1 정도 지금 공격을 해서 거의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제 이것을 모두 그 탈환을 해서 그야말로 러시아를 다 밀어내고 전쟁을 끝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푸틴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그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또 기존의 입장을 그냥 유지하면서 일단 휴전을 하고 돈바스 문제는 따로 협상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각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북한 언론을 보면 김 위원장은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사실 이 발언의 맥락을 보면요. 이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서 곤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발언 자체의 내용은 더욱 강화되고 믿을 수 있는 투쟁 방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맥락을 보면 군사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제기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런 의미 정도인데요. 더 이상의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 내용 또는 의미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관한 소식, 또 한국 정부가 인도 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한 내용,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